3월 25일 수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첼 바첼레트 UN 인권최고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다양한 제재가 한 나라의 의료 역량을 제어할 수 있다며 북한 외에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을 제재 완화가 필요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보건 체계를 개선하는 데 인권 분야에서의 진전이 필수적이지만 은행들의 과도한 제재 이행을 포함한 필수 의료 장비 수입에 대한 걸림돌이 취약계층에게 오래 지속할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나라 주민들은 제재가 겨냥하고 있는 자국 정책에 책임이 없다면서 주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어제 말레이시아의 의료용 장갑 제조업체 아시아 패시픽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체 환자 수가 5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5만 5천 명이 넘었고 이 중 64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에만 1만 명이 넘는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는 식료품 구매와 병원, 은행 방문 등을 제외하고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 곳을 촉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1억 4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인구의 40%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 200개 국에서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42만 명과 1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오늘 현재 8만 1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잊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수만 명의 환자를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탈리아는 7만 명에 가까운 감염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사망자도 7천 명에 육박하는 등 치사율이 약 10%에 달합니다. 스페인은 4만 2천여 명의 전체 환자 중 약 3천 명이 숨졌습니다. 독일은 3만 3천 건, 이란은 2만 4천 건, 프랑스는 2만 2천 건 이상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한편 인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25일 자정부터 21일 동안 13억 인구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100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223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50%인 5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해 한국 공군이 긴급 대응 출격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40분 제주도 남방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두 차례 진입해 각각 17분과 18분간 머물다 빠져나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2020 도쿄올림픽을 연기한 것에 대해 매우 현명하고 훌륭한 결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오늘 아베 총리의 제안으로 두 정상이 약 40분간 통화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이 2020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사상 처음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해 한국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싸우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전권을 행사해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인명구조와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디어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도 두 정상의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부터 23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상황에 관심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의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협력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북한 측으로부터 답변이 왔느냐는 VOA의 서면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 단둥에 대기 중인 국제기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북 지원 물품이 아직 북한 측에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24일 예정대로 지원 물자가 지난주 북한에 반입됐느냐는 VOA의 질문에 아주 이른 시일 내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만 답할 뿐 지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 안면 보호대와 보안경,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와 체온계 등을 지난주 중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의료 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제재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최고 대표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다양한 제재가 한 나라의 의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하고 북한 외에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을 제재 완화가 필요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보건체계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바첼레트 최고 대표는 보건체계를 개선하는 데는 인권 분야에서의 진전이 필수적이지만 은행들의 과도한 제재 이행을 포함한 필수 의료 장비 수입에 대한 걸림돌이 취약계층에게 오래 지속될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나라 주민들은 제재가 겨냥하고 있는 자국 정책에 책임이 없다면서 주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 대표는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점에 전 세계 공공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고 이들 나라 주민 수백만 명의 권리와 삶을 지원하기 위해선 분야별 제재가 완화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의료 역량을 저해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전염병 대유행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위험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 대표는 인권을 진전시키는 데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단합이 필수적이라며 어떤 나라도 혼자서 이런 전염병을 퇴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레트 최고 대표는 또 제재 대상국들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수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요구사항과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 단체와 국제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이 방해 없이 온전히 진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23일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재 대상국들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사회가 재앙적 도전에 함께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은 결속을 해야 할 때이지 배제를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국들이 식량과 필수 보건물품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의료 지원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바라츠 유발이 인도주의 담당 대변인은 24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북한과 협력 지원 의사가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역내 모든 방면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핵 문제와 분리해야 하며 공정성과 국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U는 지난해 10월 북한 홍수 피해 가구 지원을 위해 약 10만 유로, 2017년에는 홍수와 가뭄 대비 지원금으로 30만 유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폐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부활절까지는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미 폭스뉴스가 백악관에서 주최한 화상 타운홀 미팅 형식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적 폐쇄가 연장되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폐쇄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폭스뉴스 타운홀 미팅 중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입니다.
But they came in, experts, and they said we're going to have to close the country. I said we've never closed the country before. This never happened before.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폐쇄가 되도록 허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 타운홀 미팅 중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입니다.
Many people, in my opinion, more people are going to die. If we allow this to continue, we have to go back to work. Our people want to go back to work.
그러면서 이 나라는 폐쇄되도록 설계되지 어떤 공간에 갇히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폐쇄를 하지 않더라도 악수 자제와 손 씻기 등의 실천을 통해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경제 활동의 정상화 시점을 급했습니다. 폭스뉴스 타운홀 미팅 중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입니다.
We're opening up this incredible country because we have to do that. I'd love
부활절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에 이를 완화할 뜻을 내비쳤는데 이는 사태가 점점 더 악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외식과 쇼핑, 10명 이상 모임의 자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오는 30일이 시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원활하지 못한 확진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지난 8일 동안 30만 건의 검사가 진행됐다며 이는 한국이 시행한 검사보다 빠른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7일부터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요청한 의료 장비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기자설명회에서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 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습니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중 한국 내 거소가 없는 경우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검역소장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미화로 약 8,100달러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한국 국민들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입국자의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 입국자 전수에 대한 진단검사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중 자국 국민과 장기 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24일 0시부터 25일 0시까지 하루 동안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는 100명으로 이 가운데 51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전체 신규 확진자 수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힘쓰는 한국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서 주한미국 대사관을 대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최전선에서 힘써주신 모든 한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K government's guidelines to practice social distancing, as you can see from here in my home office.
해리스 대사는 한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지금 재택근무 중인 저를 비롯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모든 직원이 감염병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 자신을 아끼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면서 여러분 모두 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방역 물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한국 내 방역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지난 1, 2월 대중국 무역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과 2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이 기간 중국에 1,067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에 413만 달러 이후 가장 적은 액수이자 전년도에 3,809만 달러와 비교해 약 72% 급감한 수준입니다. 북한의 1, 2월 대중 수출은 2002년 2,239만 달러로 올라선 이후 2011년엔 2억 달러, 2012년엔 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7년 1월, 2월엔 3억 7,388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중 교역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가 약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북한의 수입액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 2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1억 9,739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3%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1, 2월 대중 수입액이 2억 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체제 이전까지 줄곧 연초 첫 두 달 동안 3억 달러 후반에서 4억 달러 초반의 대중 수입액을 기록하다 2018년과 2019년엔 2억 달러 중반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중 수입액 감소 역시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겹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대중 수입액 감소에 주목했습니다.
Generally speaking, they're still in very bad shape with the exports. The interesting thing with this data is that their imports also declined. That's, as I say,
북한의 대중 수출 실적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 부문에서의 감소까지 이번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수입 감소가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북한 정권도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이 3월은 물론 4월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중국 양국의 1, 2월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총액은 2억 806만 달러로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올해 1월 말 북중 국경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이 조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북중 무역의 감소 현상은 3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해관 총서에 기록되는 공식 무역 외에 국경지대 밀수 등 비공식 무역도 대폭 축소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북한의 외화 수입원 중 하나였던 관광도 국경 봉쇄로 중단되면서 전반적인 북한의 경제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가 막지 못한 여러 북중 협력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막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The management of the virus has really achieved what many people had hoped sanctions would do, which is to really
따라서 뱁슨 전 고문은 이번 국경 봉쇄를 계기로 북한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의 취약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2020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24년 근대올림픽 역사상 대회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7월에 개막할 예정이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한 뒤 도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연기해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遅くとも 2021년의 夏までに 도쿄올림픽, 파라림픽을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연기 합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성명에서 전례 없고 예측하기 힘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확산으로 전 세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번 결정에 대해 선수 등 올림픽과 국제사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에 따르면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24일 현재 1,140명, 사망자는 42명입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나라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는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을 이유로 올림픽 연기를 촉구했었습니다. IOC와 일본은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돼도 명칭은 그대로 도쿄 2020을 사용키로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앞서 1, 2차 세계대전으로 1916년과 1940년, 1944년 등 하계올림픽이 3번 취소됐고 동계올림픽도 1940년과 44년에 각각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개최국 기후를 고려해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1964년 도쿄올림픽 등의 개최 시기가 9월에서 10월로 사전 조정된 적은 있지만 전염병을 이유로 올림픽이 연기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올림픽 당장 수많은 돈을 투입해 7년 가까이 올림픽을 준비했던 일본이 입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에 공식적으로 126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선수촌 아파트 등 건물과 호텔, 식당, 여러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수십만 명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SMBC 니코 증권은 이달 초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지 않으면 64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국내 총생산 GDP가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OC 역시 중개권료 등을 통해 5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던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예산과 운영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경기 예선 일정과 훈련, 다른 국제대회 일정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올림픽은 당초 19일 일정으로 7월 24일 개막될 예정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번 올림픽에 1만 천여 명의 선수와 200개국 2만 5천 명의 취재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도쿄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BN뉴스 김영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제 외교 행사에도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다자 정상회담 일정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바이러스 대응과 협력을 주제로 한 화상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26일 특별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보건 경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제 공조가 긴박해진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개 제안한 데 이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 등도 사우디 측에 긴급 회의를 제안하면서 애초 일정을 앞당겨서 열리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현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그로 인한 전 세계 금융 경제 불안정 상황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앞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23일 정상회의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역시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상 간 외교 형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6월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지난주 전격 취소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 관련 정상들과 통화를 한 데 이어 오는 4월과 5월에도 추가로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각국이 코로나에 따른 보건 경제 문제 대응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각국에 이런 결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국과 유럽연합 정상급 회의도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 APEC 정상회의 역시 아직 8개월이나 남았지만 연기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정상의 개별적인 해외 방문도 취소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 관련 주요 외교 일정으로 주목받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은 이미 연기됐고 상반기 목표로 추진 중이던 시 주석의 한국 방문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정상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 지도자급의 만남은 최소 수십 명의 수행원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 우려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브라질 측 당국자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미국 외교관 출신인 로버트 말레이 국제위기그룹 대표는 24일 VOA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대부분 정치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가 미칠 국내 정치적 여파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할 것이라며 각국 정상들이 외교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가 차세대 전략무기체계 전력화 일환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극초음속 활공체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것이 특징인데 전문가들은 북한 역시 기술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공통 극초음속 활공체 CHGB의 비행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미 육군과 해군이 19일 밤 하와이 카우아이의 태평양 미사일 시설에서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도 비행 과정을 함께 측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며 향후 적성 국가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다층 방어 능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소리가 전파되는 빠르기에 최소 5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기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각도에서 쏠 수 있어 먼 거리의 표정물을 단 몇 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실험을 극초음속 전쟁 수행 능력을 올해 초반까지 실전 배치하기 위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니 울프 미 해군 전략체계 프로그램 국장은 2017년 비행실험의 1단계 성공에 이어 이번 비행실험에서는 무기체계에 추가적 강도를 가했다며 CHGB는 표적사거리를 향해 지속적인 극초음속 활강 능력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극초음속 활공체의 타격 능력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CHGB가 완벽히 실전 배치될 경우 재래식 탄두와 유도장치, 내열 보호장갑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향후 육군과 해군이 각각 바다와 육지의 전장 환경에 맞도록 관련 무기체계와 발사대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관련 기술을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소리가 전파되는 빠르기에 15배 속도를 내는 요격기 SM-3 블록2A를 개발 중이지만 현재로선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전무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의 잠재적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세뮤얼 그리비스 당시 미사일 방어청장은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역량을 묻는 질의에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need to discuss it in the classified forum, but the concern is potentially.
그리비스 청장은 관련 정보는 비공개 형식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잠재적 개발 역량 또는 외부 기술 확산을 통한 획득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핵탄두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평양에서 쏠 경우 부착하는 추진체 종류에 따라 충분히 미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체 개발보다는 기술 이전을 통한 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24일 VOA에 최근 북한이 선보인 KN-23의 경우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며 외부 도움의 연결고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Yeah, some people also assume that the KN-23 is nothing different than an Iskander. There already were some links between these.
이미 활용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연결고리를 통한 극초음속 무기 기술의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 확보가 현실화될 경우 이 같은 외부 연결고리를 활용했다고 추론하는 것 외에는 합리적 설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nna see it anytime soon. It's gonna have to be with the assistance.
다만 윌리엄스 부국장은 극초음속 무기는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도 가장 최신의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기술을 넘겨줄 경우 그 의도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는 설계 개념부터 판이하게 달라 쉽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확산이 될 경우 책임을 묻기가 쉬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관련 러시아 기술의 확산이 이뤄진다면 세계 패권 경쟁에 따른 정치적 셈법이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Impact on the US. More important than the risk to the...
러시아가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 보유에 따른 자국의 안보 위험은 낮다고 보고 태권 경쟁과 관련해 미국에 가하는 압박 효과에 더 가치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하기 전까지는 현재 주한 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가 북한의 재래식, 비재래식 전력에 관한 기밀보고서를 작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23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국방부 지출 승인 법안에 관해 의회에 보내는 74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단체 21명의 연구원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치와 미 정보기관의 북한 군사력에 관한 기밀보고서 작성을 제안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 군사적 위협이 입증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될 때까지 현재의 2만 8,500명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 전력의 약화로 비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북한이 더 도발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대담성을 갖게 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중국의 바람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24일 VOA에 미한 방위금 분담금 협상 타결 무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Different scenarios, the U.S. may consider lowering the number of troops on the peninsula.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미북 간 협상이 재개돼 양측이 한국 전쟁 종전 선언에 서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미 의회가 국방정보국에 북한의 재래식 비재래식 전력에 관해 180일 이내에 기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비재래식 전력은 미국 본토와 한반도,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년도 개발 경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much less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North Korea's conventional force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권고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비해 재래식 무기에 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강력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레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게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한 방위 전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25일부터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무급휴직 인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500명에서 5천여 명이 무급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은 이를 위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분석을 완료했다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부재로 불행하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지서는 무급휴직의 원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결정됐다며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급휴직 동안 비급여, 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며 업무와 연관된 어떠한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확보된 남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왔지만 총액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별협정 타결 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의하고자 했지만 미국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 미화로 약 8억 4,600만 달러 중 약 40%인 3,700억 원가량이 한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절반가량의 업무가 중지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하반기 연합훈련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연합훈련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죠. 그리고 미군 기지도 지금 아주 필수 인원들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지를 전체를 다 활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부만 아마 시설을 활용할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한미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대로 다 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죠.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잠정적 무급휴직은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년 3월 24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결핵의 날입니다. 북한은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결핵 고위험국에 포함되는데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 내 결핵 환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전 세계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결핵이 매년 에이즈와 말라리아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 이제는 결핵을 종식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결핵은 기침 등으로 공기 중에 전파된 균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해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감염 질환입니다. 최근 WHO가 공개한 2019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결핵 사망자는 150만 명이며 이 가운데 2만여 명이 북한에서 숨졌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등 30개국과 함께 결핵 고위험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WHO 산하 국제기구 스탑 TB 파트너십은 2018년 북한의 결핵 사망자 수가 2만 68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치료를 중단한 북한 주민은 4만 1,061명으로 전년 대비 39% 늘었고 이 가운데 어린이가 6,247명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결핵을 치료하다 중단하면 약물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쉽지 않다며 사라지는 환자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But more important on our targets. We miss people. We were on a good track. I hope we remain on that track to find the most of the
이 단체의 루시아 디티우 스톱 사무총장은 2022년까지 도중 치료가 중단된 환자를 모두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의 결핵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취약계층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핵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체중 감소가 환자들의 영양 상태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결핵 치료 사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단됐다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더욱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결핵 치료약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 계속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불안전한 치료를 받고 결국 약물에 내성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급망이 막히거나 정체된 상태인 만큼 어떻게 치료를 계속할지 우려된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북한 등 전 세계 20개국 내 결핵 치료를 돕는 국경 없는 의사회도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기존의 결핵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핵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중단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이어 국경 없는 의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중에도 결핵과 다재내성 결핵 환자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관리 등의 필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려는 WHO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서아프리카가 진원지인 에볼라 사태를 상기시키며 기니의 경우 당시 에볼라 치료에 집중하면서 결핵 검진율은 평균 53% 감소했고 결핵에 따른 사망률은 2배 이상 증가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는 국제협력단체 글로벌 펀드의 피터 센즈 사무총장은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결핵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호흡기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결핵 환자들이 신종 코로나에 가장 취약할 것이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샌지 사무총장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만성 호흡기 환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계층과 교도소, 빈민촌, 난민 캠프와 같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있는 결핵 환자들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협 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핵 사망률을 급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샌지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영양실조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최근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탈북민 단체 관계자들이 주로 활동했는데 최근에는 탈북 과정과 이후 생활 등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젊은 탈북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탈북한 박유성 씨는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탈북 유튜버 가운데 한 명입니다. 탈북 이후 한국의 대학에서 영화 영상을 전공해 영상 제작 등에 익숙한 박 씨는 현재 구독자 5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북한 남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유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즘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자신의 탈북 여정에서부터 한국 생활 적응기, 미국 방문기, 탈북민을 처음 본 외국인 반응 등을 20대 청년의 발랄함으로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탈북민 토크쇼의 패널로 참여했던 박 씨는 기존 방송 매체에서 원하는 이야기가 아닌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를 어딜 가서 그걸 부탁을 받거나 뭐 출연료를 받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박 씨처럼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탈북민들은 기존 방송사에서 질려졌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남북한의 차이나 분단 상황을 정치나 이념의 관점에서 다루기보다는 20대 젊은이의 시각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초창기 시절부터 활동했던 탈북민들은 대부분 탈북민 단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NK지식연대 김흥광 대표가 운영하는 김흥광 튜브가 대표적인데 구독자 수가 15만 명에 이릅니다.
이 모든 사진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다 100% 끼고 있습니다. 중국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최근 한국의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운영하는 태용호 TV. 한국의 탈북 여성 박사 1호로 불리는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이 운영하는 이해란 TV 등도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채널들은 주로 북한에서 직접 입수한 정보와 영상, 사진, 문서 등이라며 북한 내부 동향을 전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전파되는 북한 관련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표방하며 활동하는 채널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왈가 왈...
우한폐렴 그 확진자는 그 우주인민병원이 격리시켰다고.
아니 일단 그들의 말은 어떤 명확한 근거 없는 개인적 주장.
예, 뭐 그렇죠.
그런 이게 것 때문에 대북 소식...
지난해 5월 시작한 이 채널은 주로 언론에 소개된 탈북자들의 발언을 검증하는데 북한 영화 전문가 유영호 씨와 탈북 작가 김연희 씨, 평양 강건종합공관학교 출신 탈북자 홍강철 씨 등이 제작자입니다. 그 밖에 탈북 언론인 출신인 한국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가 운영하는 주성하 TV와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의 유튜브 채널 연통TV 등도 탈북민들이 진행자나 출연자로 등장해 북한 관련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 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 미디어 교육 연구소에서 탈북 난민들의 미디어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윤지원 교수입니다.
탈북자들이 아 이렇게 내 얘기를 해도 괜찮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도 채널이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구나.
윤 교수는 탈북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보수와 진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등으로 확연하게 분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탈북 사회만의 특징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유튜브가 정보가 제한적인 북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자로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시건대 한국학연구소에서 북한 뉴스와 정보원에 대해 연구한 오동건 언론학 박사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거 자체가 참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탈북자들이 유튜브를 진행한다는 것은 정보원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에서 다양성이 늘어날 수 있다. 다양성을 통해서 사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동권 박사는 다만 좀 더 균형 잡힌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다양한 채널을 서로 비교하며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 평양지국장을 지낸 우드로 윌슨 센터의 진리 국장도 북한 관찰자로서 탈북민들이 북한 등 자신들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할 채널들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며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진솔한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탈북민들이 제작하는 콘텐츠에도 각자의 정치적 시각과 관심사가 투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른 최종 이행 보고서를 낸 나라는 24일 현재 모두 17개국으로 전날보다 9개국이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한국, 일본, 루마니아입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마감 시한인 지난 22일 이전에 제출을 완료했지만 홈페이지 공개에 행정적 시간이 소요돼 제출 확인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보고서 제출입니다. 지난해 3월 중국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비공개로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자국 내 얼마나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에 몽골도 최종 보고서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3개 민간단체가 미국 의원들의 한국 방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연방의원협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 맨스필드 재단 등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 보고된 민간 지원 여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미 의원 혹은 의원실 관계자들의 방한을 지원한 민간 단체는 전직 연방의원협회 FMC와 코리아 소사이어티, 맨스필드 재단 등 세 곳입니다. FMC는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 후원으로 의원들의 방한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8월 FMC 산하 한국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을 발족한 이후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방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초 코리아 소사이어티 후원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원실 관계자 8명을 서울과 부산으로 초청했습니다. 5박 6일에 걸친 일정에서 이들에게 지원된 경비는 1인당 평균 최소 4천 달러입니다. 당시 코리아 코커스와 FMC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인 공화당 마이크 켈리 의원은 대표에 방한했던 매튜 스트로이시아 비서실장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한 관계에 대한 현장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했다며 우리가 미 의회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방한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인 테드 요호신 의원실의 레리 카라운 비서실장은 당시 방한이 특히 요호 의원실 입법팀이 다루고 있는 대외정책과 교역 관련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MC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후원한 미 의원 대상 대규모 방한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중순 진행됐습니다. 미북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당시 상하원 의원 17명이 잇따라 민간 지원뿐 아니라 정부 지원의 공식 대표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기입니다. FMC와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당시 민주공화당 하원 의원 6명을 서울과 부산으로 초청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의 로이스 코리아 의원, 공화당의 켈리 의원 등입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부부 동반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1인당 지원 경비는 평균 최소 14,000달러였습니다. 베라 의원은 방한 일정 종료 후 한반도와 영내가 직면한 외교 정책과 국방 교역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라우어는 코리아 코커스와 FMC 코리아 스터디 그룹 공동의장으로 올해부터는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밖에 FMC는 지난해 3월 초 베라 의원과 공화당의 오스틴 스콧 의원 등 4명의 하원 의원실 관계자들의 서울과 부산 방문을 지원했습니다. 워싱턴의 아시아 전문 싱크탱크인 맨스필드 재단도 지난해 3월 중순 5명의 하원 의원들의 방한경비를 댔습니다. 일본 경제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 미한일 3국 의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뿐 아니라 도쿄 방문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당시 서울과 도쿄로 초청된 의원은 민주당의 마크 타카너 의원과 주디치 의원, 공화당의 제임스 센센프레너 의원 등으로 각각 최소 만 달러의 경비가 지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추 의원의 의회 보고에서 당시 한일 방문에 대해 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역과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한 논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이 체결됩니다. 로마 조약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6개 나라 대표들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모여 유럽 경제 공동체 EEC를 설립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입니다. 회원국 간의 자본이나 상품, 노동력 등을 자유롭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가 창설된 배경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충격에 빠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또다시 그러한 재앙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는 서독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구를 만들어 경제적인 이익을 하나로 묶자고 제안하게 되고 서독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의 하나되기 운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결국 1957년 3월 25일 유럽의 경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유럽 경제 공동체 창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유럽 경제 공동체는 현재 유럽연합, 즉 EU가 됩니다. 1911년 3월 25일 미국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위치한 한 의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날 화재로 1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아메리칸 드림, 즉 성공의 꿈을 안고 유럽에서 건너온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화재 사건 조사 결과 트라이앵글 의류 공장은 뉴욕시의 기본적인 화재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공장 측은 여 직공들이 제품을 빼돌리거나 근무 중 쉬지 못하도록 일부 비상구를 차단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트라이앵글 의류 공장 화재 사건의 생존자들은 불이 났을 때 비상구가 닫혀 있어서 직원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저임금에 하루 14시간의 장시간 노동,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작업 환경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1911년 3월 25일 발생한 이 화재 사건은 이후 뉴욕시의 노동자 재해 보상법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1.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